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화학 무기를 사용해 약 100명의 민간인을 살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시리아에 미국이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미군은 지중해 동부 해상에 배치되어 있는 해군 구축함 로스호와 포터호에서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 59발의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군은 이번 미사일 공격이 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시리아 서부 샤이라트 공군 비행장을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시리아 정부군 전투기가 신경가스로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마을을 공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리아군은 미국의 이번 미사일 공격으로 6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군은 성명에서 미군의 이번 공격은 미국을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누수라 전선 등 테러단체들의 협력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 영국 등은 전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반면 러시아는 주권 국가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오늘 성명에서 시리아는 화학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며 미국의 이번 행동은 이미 소원해진 미국과 러시아 관계에 상당한 손상을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특히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하고 미국과 체결한 시리아 상공 안전합의는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역시 일방적인 행동은 위험하고 파괴적이며 국제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미국의 미사일 공격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미국의 행동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이는 시리아 정권의 잔인한 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프랑스와 이스라엘, 일본도 지지 입장을 밝혔고 중국은 모든 당사자들이 정치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남중국해 내 분쟁 도서에서 중국 군 전투기가 관측됐다고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산하 아시아해양투명성기구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파라셀 군도내 우디 아일랜드의 지난달 위성사진에서 중국 공군의 제21 전투기 한 대가 관측됐다며 이는 1년여 만에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뒤 처음으로 관측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달 남중국해 분쟁 해역 도서들에 항해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 장비를 배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 남부 플로리다주에서 오늘로 이틀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시 주석과 확대 양자회담을 개최하는 데 이어 오찬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앞서 어제는 환영 만찬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시 주석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두 사람이 오랜 기간 좋은 관계를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어제 만찬장에서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시리아나 북한에 관한 기자들의 물음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 관리들은 중국 측에 북한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 행동을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에르나 솔베르그 총리가 오늘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노르웨이 총리의 중국 방문은 6년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중국 반체제 인사에 대한 노벨 평화상 선정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양국 관계를 재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솔베르그 총리의 이번 방문은 중국 노르웨이 관계 정상화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상원은 오늘 닐 고서치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실시합니다. 인준안은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이 어제 민주당 의원들의 의사 진행 방해 활동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절차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고서치 지명자의 인준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필리버스터로 불리는 의사 진행 방해 활동으로 표결을 저지해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수입니다. 4월 7일 금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잠시 뒤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또 무역 불균형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독일 주재 북한 대사관이 여전히 건물 임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에는 7도, 오후에는 16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 북부는 0.5에서 1.5m 사이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이틀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은 어제에 이어 북한 문제 등 양자와 국제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공식 정상회담이 현지 시간으로 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두 정상은 회담장인 미 남부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정오부터 공식 오찬 일정에 돌입합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비롯해 무역 불균형, 환율 조작, 남중국해 영유권 등 핵심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 고위 인사들은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대북 압박에 보다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관해 어떤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6일 오후 플로리다에 도착한 시진핑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 시작에 앞서 기자들에게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아직 받은 게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시 주석과 친분을 쌓았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이고 그렇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So far I have gotten nothing, absolutely nothing. But we have developed a friendship. I can see that.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양국의 좋은 관계는 두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도 이익이라면서 중국과 미국이 협력해야 할 이유는 천 개가 있지만 관계를 깨뜨릴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은 세계 대국으로서 책임이 크다며 중요한 문제에 대해 반드시 소통과 협조를 해야 하고 함께 큰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플로리다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북한과 중국과의 무역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그리고 미중 무역 문제가 복합적으로 제기될 것이라면서 무역의 경우 미국이 매우 공정하지 못한 방식으로 대우를 받았고 최악의 협정을 맺었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중국이 북한 압박에 나서지 않을 경우 미국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것이냐는 질문에 물론 그럴 것이라며 그러나 중국이 나설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안에 중국을 방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화통신은 시진핑 주석이 만찬에서 올해 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초청 의사를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흔쾌히 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중국의 대북 압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기존 수단 혹은 새로운 영향력을 발휘해서 북한의 핵 개발 등 무모한 행동을 끝내는 데 동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이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을 찾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6일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영접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두 나라와 영내 이익에 모두 부합되는 외교정책 부문에서 중국과 진전을 이루기 희망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의 권위를 발휘하든 혹은 새로운 힘의 지렛대를 활용하든 간에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끝내고 동북아시아의 안전과 안정, 경제적 번영을 위한 새로운 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hether it's using their authority on the UN Security Council or utilizing new levers of power, China can be part of a new strategy to end North Korea's reckless behavior.
이런 가운데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고위 관리는 이날 VOA에 중국이 여전히 북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북한 대외무역의 90%가 중국을 상대로 한 것이라면서 때때로 중국의 정치적 경향력이 감소했다는 얘기를 듣지만 경제적 경향력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한국 외교부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펜스 부통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등과 만나 미한 동맹과 북한 핵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펜스 부통령의 이번 방한이 취임 이후 아시아 국가로는 첫 번째 방문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의 고위급 연쇄 협의로 조율해온 핵심 현안에 대한 공조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언론 성명을 낸 것이 올 들어서만 벌써 네 번째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6일 북한의 지난 5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성명에서 이번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이 지난 3월 21일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3주일도 안 된 시점에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고도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안보리에 도발적으로 저항한 것에 극도의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추가 행동을 즉각 자제하고 결의에 명시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활동이 북한의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에 기여하고 영내외 긴장과 군비 경쟁을 고조시킨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활동을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대신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원을 전용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안보리가 현 상황을 계속 긴밀히 주시하고 안보리가 앞서 표기한 결의에 따라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안보리가 북한에 부과한 조치들을 완전히 이행하는 노력을 배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안보리의 언론 성명은 결의안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15개 이사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만장일치 합의라는 점에서 해당 국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북한은 현지 시간으로 5일 오전 6시 42분쯤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 즉 일본 해 쪽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언론 성명이 채택된 데 대해 국제사회에 단합된 신속한 결과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한 데 대해 신속하게 단호한 규탄 입장을 발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안보리 언론 성명이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고도로 불안정화하는 행위라고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한층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안보리 언론 성명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15개 안보리 이사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에 앞서 현지 시간 6일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하고 북한이 안보리에 노골적이고 도발적인 방식으로 대항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서강대 국제대학원 김재천 교수는 안보리의 이번 언론 성명 채택과 관련해 한국과 국제사회의 공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러시아도 설득하고 중국도 설득을 해서 국제사회 대 북한 그런 어떤 구도, 강력한 제재 체제 그리고 그러한 국제사회 대 북한 구도를 만들어 놓은 효과가 발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탄도미사일이든 향후에 어떤 도발, 핵실험, 미사일 시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식의 국제사회의 공조는 계속하지 않을까.
반면 안보리의 대북 규탄 언론 성명이 결국 실효성 없는 대응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안보리가 올해 들어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한 게 벌써 네 번째지만 북한의 태도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지적입니다. 국제법 전문가인 한국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박사는 안보리의 언론 성명이나 의장 성명의 경우 일종의 경고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구속력도 없고 그냥 말로 한번 경고를 했다. 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듣는 쪽이 안 들으면 귀를 막아버리면 아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언론 성명 같은 건 막 새각새각 나오잖아요.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기범 박사는 아울러 그 대상이 북한처럼 정상 국가가 아닐 경우엔 더더욱 실효성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5일 함경남도 신포 일대 지상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으며 이 미사일은 60km를 비행하던 중 주요 결함으로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국방당국은 오늘 화상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 미국 측은 한국과 일본의 방어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한일 두 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국 국방부가 전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미군 고위 지휘관이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일 열린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북한의 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Kim Jong-un, known to some as the crazy fat kid, has stated his intention to test an ICBM.
존 맥케인 군사위원장은 남부사령관과 북부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이날 청문회에서 미친 똥보아이로 알려진 김정은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 의도를 밝혔다며 북한의 미사일이 미 본토에 닿기 전에 요격할 자신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로리 로빈슨 북부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은 아직 미 본토에 닿지 못한다며 만일 본토에 가까이 오게 되더라도 이를 요격해 미국을 방어할 역량이 충분히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I am extremely confident of our capability to defe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be able to intercept an ICBM should it reach our homeland. Right now, as you know, he can't reach our homeland.
댄 설리번 의원은 북한이 미 본토의 도시들을 몇 년 안에 핵탄두 탑재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고 린지 그레이엄 의원도 북한이 언젠가는 미 본토를 타격할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방어 능력에 대해 물었습니다.
Today we have exactly what we need to defe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gainst North Korea.
이에 대해 로빈슨 사령관은 북한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정확히 갖추고 있다며 거듭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로빈슨 사령관은 서면 답변에서 지상발사 중간 단계 방어체계를 활용해 북한의 제한된 장거리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할 자신이 있다며 적들이 계속해서 최신 기술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은 이를 앞질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방어국과 긴밀한 협조하에 감지기와 지상 요격기 능력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working in close partnership with the Missile Defense Agency to improve our sensors and the reliability of our ground-based interceptors.
한편 로빈슨 사령관은 2016년은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가장 활발히 나선 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외교적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권 수호를 위한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빈슨 사령관은 북한이 폐쇄적이고 속이는 능력이 있어 미사일과 핵실험 준비 정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위기나 전쟁 시 이런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또다시 북한과의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지난 5일 발표한 주의보에서 북한과의 거래에서 재무부 산하 해외 자산통제국의 제한 사항들과 금지 규정을 잘 숙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24일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가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해 대응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주의보는 지난해 11월 4일 미 재무부가 애국법 311조에 따라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확정한 사실도 담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금융기관들은 북한 금융기관들의 계좌 개설과 유지가 금지되며 북한 금융기관들이 미국 내 계좌에 부적절한 방식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의보는 밝혔습니다. 독일 주재 북한 대사관이 여전히 대사관 건물 일부를 임대해 주면서 이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은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죠.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의 국제 방송인 도이체 벨레는 6일 베를린 소재 북한 대사관의 건물 일부를 임대 운영 중인 시티 호스텔 베를린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시티 호스텔 베를린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방은 하루 17유로, 미화로 18달러, 혼자 사용하는 방은 하루 35유로, 미화로 37달러 정도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은 현재 이 호스텔의 사업이 호황인 것으로 보인다며 4월과 5월에 예약할 수 있는 방이 몇 개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호스텔의 한 직원은 익명을 전제로 건물의 소유주가 북한이라고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공개하기는 거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이 방송에 독일은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제재 위반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대북 제재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이체벨레는 다른 독일 언론들의 앞선 보도를 인용해 북한이 독일 통일 이전에 동독 정부로부터 대사관 건물 사용과 관련해 무제한적인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2007년 이후 건물 일부가 베를린 호텔 사업자에게 임대됐고 2008년에 재건축 사업이 시작돼 수많은 사무실로 이루어졌던 건물이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안락한 1인실 혹은 다인실 호스텔로 변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1월 30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에서 모든 회원국들은 북한이 자국 내에서 보유하거나 임대한 부동산을 외교나 영사활동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폴란드 외교부는 지난 2월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바르샤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불법적인 활동을 끝내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마니아 정부도 자국 내 북한 대사관의 임대 활동에 대해 관련 기관들이 대책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고 불가리아 역시 새로운 조치 이행에 필요한 내부 절차에 돌입했다고 BOA에 확인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외무성이 미국을 비난하는 비망록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대한 집착 때문에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다면서 비핵화를 거듭 촉구했는데요.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미국의 대북 압박을 맹비난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언급한 북한 외무성의 비망록에 대해 북한이 대남 대외 위협을 통해 외부에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내부 체제를 결속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7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비핵화로 나서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반복된 도발과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이러한 집착은 스스로 문제를 어렵게 한다는 점을 깨닫고 비핵화의 길로 하루속히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앞서 북한 외무성은 6일 비망록을 내고 미한 연합훈련이 북한의 수뇌부 제거를 노린 특수작전으로 실전 단계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전쟁이 터지면 누가 선제 타격했든 미국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비망록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치, 군사, 경제적 압박과 도발책동의 수위가 한계선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망록은 또 미국이 불법적인 대북제재 결의들을 조작하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게 이행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벌써 적대행위의 단계를 넘어 전면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정세를 최대한 긴장시켜 미중 양국의 대북 압박 공조를 저지하고 정책 변화를 끌어내려는 우회적인 메시지라는 분석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자기들을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좀 더 명확히 해서 그 자신들에 대한 압박 공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걸 막기 위한 목적이 1차적으로 크지 않겠나 싶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결기를 보여주는 맥락은 여전히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거나 미중 공조든 미국의 대북 압박이든 국제사회 대북 압박에 대해서 결기를 보이는 그런 어떤 모습까지 같이 좀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북한은 이와 함께 관영 매체를 동원해 자원 입대를 탄원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선전하면서 내부 긴장도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터넷 선전 매체 메아리는 얼마 전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로 나온 경고에 호응하는 황해남도 청년 학생들의 군 입대와 재입대 탄원 모임이 해주시에서 진행됐고 참가한 청년들이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7일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군 총참모부 대변인 경고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수뇌부를 겨냥한 미한의 특수작전 훈련에 대응해 선제 타격에 나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매체가 청년들의 군입대 자원 사실을 밝힌 것은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외부의 강한 압박이 있거나 내부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청년들에게 입대를 종용하며 수많은 청년이 입대와 재입대를 자원했다고 대내외에 선전했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인 NK지식인연대 김은광 대표입니다.
청년들이 나서서 입대를 탄원하는 결의서를 쓰게 하고 또 모임도 가지고 결의 그런 행사들도 하면서 분위기를 띄우는 거죠. 또 그래서 1일부터 청년들은 실제로 군복을 입고 군대에 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이 외부의 위협이 심각하기 때문에 내부적 결속이 굉장히 이제 필요하다라고 할 때 제가 아는 그런 관례적인 행사라고 볼 수 있어요.
북한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고조되던 지난해 2월에도 청와대 타격을 위협하는 군 최고사령부 중대 성명을 발표한 뒤 전국에서 군 입대와 재입대 탄원이 대대적으로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 교역액이 $60를 조금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 연속 감소한 수치인데요. 역시 최대 교역국은 중국으로 전체 교역액의 91%를 차지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외 교역이 3년 연속 줄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산하 국제무역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총 대외 교역액은 약 60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5년보다 약 8% 감소한 규모입니다. 북한의 대외 교역액은 지난 2013년 80억 달러에 달한 뒤 3년 연속 줄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 수출은 약 32억 달러, 수입은 약 28억 달러로 수출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북한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으로 액수로는 약 5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전체 대외 교역 가운데 91.5%를 차지합니다. 중국에 이어 인도가 1억 5천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북한의 2대 교역국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인도는 이 기간 북한으로부터 고철형 선박과 부교물을 가장 많이 수입했고 자동 조종용 기기를 북한에 가장 많이 수출했습니다. 대북 교역 순위에서는 필리핀이 8,600만 달러로 3위, 러시아가 7,600만 달러로 4위, 태국이 5천만 달러로 5위에 올랐습니다. 유럽 지역에서 지난해 북한과 교역액이 가장 많았던 나라는 프랑스로 약 1,3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해외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무연탄으로 북한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40%에 달했습니다. 이어 편물을 제외한 의류와 철광석이 포함된 광물 슬래그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해외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품목은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이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입니다. 4월 1일 북한이 공식적으로 세금을 폐지한 날입니다. 북한 당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금이 없는 나라라고 선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주민들은 국가에 내야 하는 다양한 명목의 부담금 때문에 허리가 휜다고 탈북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1일은 북한에서 세금이 공식적으로 없어진 지 4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1974년 세금 제도를 완전히 없앨 때 대하여라는 이름의 법령을 공표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세금이 인민에 대한 착취라며 이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관영 매체들은 자신들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금이 없는 나라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용 선전 매체인 조선의 소리 방송입니다.
오늘 조선인민은 세금을 전혀 모르고 사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며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세금이 없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이 선전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그건 세금은 그 없었다고 하지만 그럼 국가 운영은 무슨 재정을 어디서 걷어가겠어요? 원천적으로 떼는 거지. 공장에서부터 떼버리니까 줄 걸 안 주는 거죠. 국가를 운영하려면 재정이 필요한데 그 재정을 어디서 나와야 될 텐데 그건 국민의 허주머니 속에서 나오는 거 이것이 곧 세금 아닙니까?
탈북자들은 공식적인 세금은 없을지 몰라도 북한 주민들은 사실상의 세금과 각종 공출로 허리가 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농민들은 농사를 지은 뒤 토지 이용료, 국가 설비 이용료, 비료 대금, 전기세, 물세 등의 명목으로 수확량의 30% 이상을 국가에 바쳐야 합니다. 북한은 또 2012년부터 농민이 수확물 일부를 자유롭게 처분하는 분조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가 떼가는 목이 너무 많다고 탈북자들은 말합니다. 북한 농업과학원에 근무하다 1990년대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이민복 씨입니다.
농민해서 금방 온 여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자유처분 뭐 이런 말을 다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국가 간섭해가지고 다 가져간대요. 이쪽 자유세계에서는 열심히 일하면은 내 것이 더 많이 늘어나지만 그쪽 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할수록 자기 거는 줄어들고 국가는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70대 3이다. 30%다. 이 기준이 경우에 따라서 북한에서는 그렇게 열심히라면 80대 20, 90대 10 이런 식으로 더 올라가요.
북한 당국은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절 장마당이 우후죽순처럼 생기자 시장 상인들에게 자릿세를 받았습니다. 국수장수는 하루에 10원, 두부장수는 3원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 같은 자릿세는 2002년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계기로 더욱 체계화됐습니다. 판매되는 물품의 종류와 매대별 매출에 따라 자릿세가 매겨졌고 이와는 별도로 판매되는 물품에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북한 전역의 400여 개 종합시장에서 거둬들이는 장세, 즉 매대 사용료는 하루에 17만에서 22만 달러로 연간 규모로는 6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이 밖에 자전거 보관료와 화물 보관료 등의 명목으로도 상당한 돈을 걷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김영희 한국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은 북한의 재정이 갈수록 장마당을 비롯한 시장경제에 의존하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국가 경제가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사경제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여기에 국가 경제도 사경제하게 편입에 들어오고 있고 서로 우존한 관계가 있고 거기서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돌이킬 수 없고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시장경제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니죠.
평양 등 도시에 사는 주민들은 전기세를 냅니다. 각 시군에서는 배전부 부원들이 분기별로 돌아다니며 전등 개수와 전기용품 숫자에 따라 전기세를 걷습니다. 탈북자들은 90년대 20원 정도였던 전기세가 2002년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 이후 크게 올랐다고 말합니다. 일반 주민들은 예비 식량과 조직 생활비도 지불해야 합니다. 북한 당국은 1급에서 9급까지 총 9단계로 나누어 식량을 배급하는데 각 급수마다 최대 100g까지 예비 식량 비축 명목으로 사전에 뗍니다. 여기에 당 조직 생활 명목으로 임금에서 2% 정도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주민들은 충성 자금과 김씨 일과 우상화를 위한 사적지 건설과 공장 기업소 건설 현장에 필요한 물자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고철은 기본이고 파지, 폐비닐, 폐유리, 구리, 알루미늄, 토끼가죽, 그리고 신발 밑창에 이르기까지 수십 가지 물자를 바쳐야 합니다. 함흥에 살다가 2003년 한국으로 망명한 김영순 씨는 비료용으로 인분을 바쳐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세대당 한 톤이에요. 겨울 1년 내내 한 톤. 저 그러기 때문에 제가 동사무소 보고 이런 말도 했는데서 혼자 사는데 아 뭐 한 톤을 먹어야 한 톤을 싸지 않겠냐 그 말까지 했는데요. 뭐.
강인덕 전 장관은 북한 당국이 세금과 관련해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고 경제를 살리려면 세금을 걷어야 하지만 한번 폐지한 세금 제도를 되살리기 힘들다는 겁니다.
자기들 사회주의 국가라고 해놨으니까 아직도 그 명분 가지고 지금 국민을 통제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갈 수도 저렇게 갈 수도 없는 거죠. 상당히 오래 갈 겁니다. 이런 상황이.
세금은 국가의 살림을 위한 돈으로 미국, 한국, 유럽 등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은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국방, 경제, 교육, 의료 등 국가에 필요한 분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을 살펴볼까요?
네, 미국이 시리아를 전격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시리아군의 화학무기 사용 의혹에 대한 보복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 이틀 일정의 정상회담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첫날 양국 사이의 협력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조사를 주도해온 하원 정보위원회 데빈 누네스 위원장이 당분간 관련 조사에서 물러난다는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한반도 시간으로는 7일 오전이었죠. 미국이 시리아를 전격적으로 공격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시각으로는 6일 저녁, 그리고 한반도 시각과 시리아 현지 시각으로는 7일, 미국이 시리아 정부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지중해 동부에 배치된 구축함 두 척에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59발이 발사됐는데요.
예.
시리아 중부 홈즈 인근의 알샤이라트 공군기지를 겨냥했습니다.
예, 이번 공격에는 순항미사일만 동원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폭기 같은 다른 자산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발사된 미사일은요, 공군 기지 내 군용기와 격납고 연료 저장소 등을 타격했는데요.
예.
이 공격으로 6명이 숨졌는데 러시아군 피해는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지금 미국에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방문 중이지 않습니까?
네.
이번 시리아에 대한 공습, 최근에 일어난 시리아군의 화학무기 공격 의혹에 대한 보복 성격이었다 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일에요.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시리아 북부 칸 쉐이쿤에 이 화학무기로 추정되는 폭탄이 떨어져서 적어도 86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치는 참사가 일어난 걸로 미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예. 미국은 시리아 공군기가 화학무기를 탑재한 폭탄을 떨어뜨린 걸로 단정하고요. 중대 조처를 하겠다라고 이미 경고를 했는데요. 예. 결국 예상대로 시리아를 공격했습니다. 이번에 공격 목표물이 된 곳은요. 이 화학무기를 떨어뜨린 시리아 공군기가 이륙한 기지로 알려졌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단행 뒤에 성명을 냈습니다. 자신이 공격 명령을 내렸다면서 이번 공격이 시리아군의 야만적인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미국의 시리아 공격에 대해 국제사회는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예, 미국의 동맹국들은요 대부분 이번 공격에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예.
먼저 영국과 호주는요 미국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고요.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합동 성명을 내고요.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의장은요, 이 시리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협력할 거란 논평을 내놨고요. 또 터키도 미국의 공격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는요, 외교부 대변인이 어떠한 화학무기 공격에도 반대한다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예. 그렇다면 미국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강경파죠. 존 맥케인 상원의원, 또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합동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에는 이번 공격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아사드 정권과 화학무기 사용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미국의 중요한 뜻을 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공격을 받은 시리아 정부나 또 시리아 동맹국이죠. 러시아의 반응은 어떤가요?
예, 시리아 정부는 이번 공격이 침략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도 대통령 대변인이 성명을 냈는데요. 이번 공격이 주권 국가에 대한 침략으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시리아의 또 다른 동맹국인 이란도요. 이번 공격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시리아군을 겨냥한 공격이 테러 분자들에게 유리할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시리아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에 이제 미국이 전격적으로 시리아에 대한 공격을 한 건데요.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아사드 정권을 직접 공격하는 것을 좀 꺼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 전부터 미국이 시리아 사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예.
또 선거 기간 중에도 이런 자세를 지켰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요. 얼마 전에 이 아사드 축출이 미국 정책의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화학무기 공격으로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사태가 일어나자 태도가 바뀐 겁니다.
예.
전임 오바마 대통령도요. 화학무기 사용이 아사드 정권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고 경고하긴 했었습니다.
예. 이제 관심은 미국의 대시리아 정책이 바뀔 것인지, 그러니까 이번 공습이 뭐 끝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어떤 개입이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이 관심일 텐데요.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그 미국이 시리아 안에서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공습했고요. 또 소규모 병력이 시리아 안에서 반군을 지원하는 역할만 했습니다.
예.
이번에 시리아 정부군을 처음으로 공격한 건데요.
예.
이 공격을 계기로 해서 미국이 개입을 확대하지 않겠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러시아군이 시리아에 주둔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하는 시리아 사태에 본격적으로 개입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 주석이 미국 시각으로 6일 오후에요.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 주석이요. 6일과 7일 이틀 일정으로 플로리다 주에 있는 휴양지 마라라고에서 만나는데요. 두 정상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시 주석이 공항에 도착할 때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마중을 나갔습니다.
예. 어제는 공식 만찬이 있었죠?
네. 공식 회담은 어제 없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하는 공식 만찬이 있었습니다. 둘째 날인 오늘은 양 정상의 회담이 있어서 오찬이 또 있습니다.
예.
이 오찬 협찬을 끝으로 이틀간의 공식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그렇군요. 일정대로라면 두 정상이 지금 이제 회담을 하고 있겠군요.
네.
자, 그렇다면 첫째 날, 물론 회담은 없었습니다만 공식 만찬 행사 등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혹시 전해진 부분이 있습니까?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요, 만찬 전에 대화를 통해서 시진핑 주석과 우정을 쌓았다면서 장기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이고 이번 회담을 기대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이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를 보면은요,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새 시작점에서 미중 관계를 강화할 준비가 됐다면서 투자 기반 시설, 에너지 분야에서 두 나라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또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중국으로 초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예, 이번 미중 정상회담 뭐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언론들도 관심 있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현안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겠죠.
예, 그렇습니다. 무역 문제나 지역 안보 문제, 특히 북핵 문제 이렇게 중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그런 회담입니다.
예.
먼저 무역 문제에서 미국은 대중국 적자가 너무 크니까 이를 시정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환율 조작 등 각종 불공정 행위로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고요.
예.
또 중국 때문에 미국의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중국 측이 미국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저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시진핑 주석이 뭐 선물 보따리를 풀어서 미국의 압력을 줄이려 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중국이 미국 내 사회 기반 시설 구축이나 에너지 같은 이 각종 사업에 대규모로 투자할 계획이란 뜻을 밝힌다는 건데요. 이런 계획들을 통해서 좀 미국을 달래서 무역 부문에서 좀 타협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군요. 무역 문제 물론 중요한 현안입니다만 지금 또 안보와 관련된 현안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부터요. 하나의 중국 문제, 또 북핵 문제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한국 배치, 뭐 이렇게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예.
특히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두 나라의 견해의 차이가 큰데요. 두 정상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제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가 개입했다. 이런 의혹들이 이제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요. 지금 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또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서 하원에서 이 조사와 관련해서 진두 지휘해오던 정보위원회 데빈 누네스 위원장이 관련 조사에서 손을 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까?
예, 한시적으로 조사에서 손을 떼겠다라는 건데요.
예.
누네스 위원장이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요. 일부 좌익 단체들이 자신을 윤리 규정 위반으로 의회 윤리국에 고발했다면서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대선 개입 조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시적이라는 말을 붙인 건 뭐 정보위원장 자리를 완전히 내놓겠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누네스 의원이요. 러시아 대선 개입 조사에서만 빠질 뿐 위원장으로서의 다른 직무는 그대로 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다만 러시아 관련 조사는 앞으로 같은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코너웨이 의원이 책임을 지고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 그동안에 누네스 위원장은 이 관련 조사에서 하차해야 된다 이런 압박들을 받아오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누네스 위원장이 지난달 22일에요.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해 말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를 사찰했다고 밝혔는데요.
예.
원래 사찰 대상은 아니었지만 정보기관이 외국인에 대한 통상적인 정보 수집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을 사찰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 기밀로 취급되는 이런 정보를 누네스 위원장이 위원회와 상의하지 않고 전격 공개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을 했는데요.
예.
더구나 공화당 소속인 누네스 위원장이 백악관에서 정보원을 만난 사실을 확인하면서 논란이 커졌고요.
예.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누네스 의원의 그 의장 위원장직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누네스 의원은 뭐 조사에서 물러날 뜻이 없다라고 그동안에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누네스 의원이 이날 그 6일도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근거가 없고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하지만 정보위원회와 하원 전체 이익을 위해서 조사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요, 누네스 의원의 이번 결정을 지지했는데요.
예.
중요한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림돌도 없도록 누네스 위원장이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민주당 쪽에서도 누네스 위원장의 이번 결정을 당연히 환영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애덤 시프 의원은요, 매우 힘든 결정이었을 것으로 본다면서 누네스 의원한테 감사를 표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고요. 러시아 대선 개입 조사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에는 7도, 오후에는 16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 북부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구름이 있습니다. 양덕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16도. 신유주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14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7도, 낮 기온 20도. 중강 아침에는 7도, 낮 기온 16도. 강계 아침에는 8도, 낮 기온 18도. 희천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20도로 평안도는 아침 기온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이 많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16도. 용현 아침 기온 6도, 낮에는 14도. 개성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19도고요. 사리온 아침에는 7도, 낮 기온 17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역시 흐리고 구름이 낍니다. 함흥 아침 기온은 6도, 낮 기온 22도. 해산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 14도. 장진 아침에는 2도, 낮에는 14도입니다. 풍산 아침에는 3도, 낮에는 13도고요. 청진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16도. 웅기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17도가 예상됩니다. 그동안 영하권에 머물렀던 삼지연의 아침 기온도 영상으로 회복했습니다. 영상 2도를 보이고요. 낮 기온은 9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 북부는 0.5에서 1.5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4월 7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3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화학무기를 사용해 약 100명의 민간인을 살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시리아에 미국이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미군은 지중해 동부 해상에 배치돼 있는 해군 구축함 로스호와 포터호에서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 59발의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군은 이번 미사일 공격이 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시리아 서부 샤이라트 공군 비행장을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시리아 정부군 전투기가 신경가스로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마을을 공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리아군은 미국의 이번 미사일 공격으로 6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군은 성명에서 미군의 이번 공격은 미국을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누수라 전선 등 테러단체들의 협력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 차원에서 이번 공격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 영국 등은 전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반면 러시아는 주권국가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오늘 성명에서 시리아는 화학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며 미국의 이번 행동은 이미 소원해진 미국과 러시아 관계에 상당한 손상을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특히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하고 미국과 체결한 시리아 상공안전합의는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역시 일방적인 행동은 위험하고 파괴적이며 국제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미국의 미사일 공격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미국의 행동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이는 시리아 정권의 잔인한 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용기 있는 결단이라며 미국의 행동은 자국민에 대한 시리아 정권의 범죄에 올바른 대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프랑스와 이스라엘, 일본도 지지 입장을 밝혔고 중국은 모든 당사자들이 정치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남중국해 내 분쟁 도서에서 중국 군 전투기가 관측됐다고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산하 아시아해양투명성기구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파라셀 군도내 우디 아일랜드의 지난달 위성사진에서 중국 공군의 제21 전투기 한 대가 관측됐다며 이는 1년여 만에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뒤 처음으로 관측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달 남중국해 분쟁 해역 도서들에 항해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 장비를 배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 남부 플로리다주에서 오늘로 이틀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시 주석과 확대 양자회담을 개최하는 데 이어 오찬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앞서 어제는 환영 만찬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시 주석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두 사람이 오랜 기간 좋은 관계를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어제 만찬장에서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시리아나 북한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 관리들은 중국 측에 북한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 행동을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에르나 솔베르그 총리가 오늘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노르웨이 총리의 중국 방문은 6년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중국 반체제 인사에 대한 노벨 평화상 선정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양국 관계를 재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솔베르그 총리의 이번 방문은 중국 노르웨이 관계 정상화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솔베르그 총리는 양국 간 정상화 과정이 많은 분야에서 상호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찾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솔베르그 총리는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미국 상원은 오늘 닐 고서치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실시합니다. 인준안은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이 어제 민주당 의원들의 의사 진행 방해 활동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절차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고서치 지명자의 인준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필리버스터로 불리는 의사 진행 방해 활동으로 표결을 저지해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